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간략하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반대에 계속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이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뭐 시기에도 계속 일이 진행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 기도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또 소극적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기도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쪽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제 4장 10절 말씀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한번 보시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는 심히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은 조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사실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도 안에서 상처를 주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는 낙심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틴, 그런 남아 아메리카 있잖아요. 이쪽에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 정글에서 공사하고 있는 이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봉사 기간이었지만 아주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제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본국으로 그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국 땅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밤늦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참 절망이 자기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절망하도록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만큼 마귀가 많이 쓰는 무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근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은 유대인들의 절망을 이용하여 갑작스러운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로잡아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항하는 느헤미야의 전략이 무엇인가? 13절을 보세요.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느헤미야는 각각 자기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을 배치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도 훨씬 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요. 고향의 가족들을 두고 멀리 떠나 있는 그 일꾼들은 그 가족들의 안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가족들과 함께 무장시켜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백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그들의 모토이자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미서 전쟁 때, 그 미국의 그 구호는 메인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메인을 기억하라. 1차 대전 때는 루시티아나를 기억하라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파라 하버를 기억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은 항상 병사들을 격려할 때 과거의 승리를 상기시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기억하라. 뭐 이런 말로 병사들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장 15절인데요.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일하러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러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직 더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내 곁에 있다면 좋겠습니다. 16절로 17절을 보실까요?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왠지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각 건축자들은 한 손에는 나름대로의 그 건축하는 도구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서 자기를 방어했던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연장들은 오늘 신자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또한 사탄의 세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와 스폴전을 아시죠? 스폴전은 검과 모종삽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요. 아직도 그 잡지가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이제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이 스폴전이 교회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모종삽,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을 강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믿는 사람에 대한 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18절로 20절을 보실까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파수를 볼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장소로 나오라. 그러면 원수들을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저는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당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여리고와 같은 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머무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밤에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저는 느헤미야가 당신은 항상 먼지투성이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론 우리가 목욕할 때는 옷을 벗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옷을 벗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시기가 놓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거의 망쳐버릴 듯한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네요. 이 느헤미야서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중대한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아르셔야 합니다. 참 보통 교묘한 자가 아닙니다. 먼저 원수들은 유대인들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원수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마침내 공공연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것은 격렬한 반발이었으므로 느헤미야는 건축자들로 하여금 성벽을 세우는 동안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전쟁 무기를 잡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협력자들은 열심히 일하며 목욕할 때 외에는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에서 일어난 반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가장 위력 있는 주먹을 휘두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마귀가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때 마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교회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마귀는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 절망을 심어주었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4절을 보실까요?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대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비록 오늘날 전기, 기계, 뭐 기술, 그리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우주도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모든 기술적 발명품들은 단지 문제를 더 어느 면에서 보면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너무나 바빴어요. 그들의 기계적인 일들을 돌볼 수 있는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하여 양식을 사야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저당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소유를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당시의 세금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동포들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5절을 봐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느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는 커져왔으나 이제까지도 느헤미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했고요. 기꺼이 그들의 재산을 동포들에게 저당 잡혔습니다. 알다시피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어요. 밖에 있는 원수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형제들을 서로 속이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일 말입니다. 돈이 왜 이처럼 시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짓 재정보고를 해왔던 교회를 알고 있는데요. 훌륭하게 보이는 재정보고서를 제출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 안에 침투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마귀가 이러한 방법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처리해야 했던 문제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래와 같은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라. 정직하게 거래하라.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거짓 보고를 하지 말라. 진실을 사랑하라. 진실을 말할 때 화목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 말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도 이 주제에 대하여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바치는 물질에 관하여서 거짓말을 함으로 혼란을 일으켰어요. 느헤미야 당시에는 일부 유대인들은 돈을 빌렸어요. 그들이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을 파괴해버릴 만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생각할 때 항상 과도한 고리대금을 연상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정식 이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상업세계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까지도 느헤미야는 냉정을 유지했어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5장 6절을 보실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아주 화가 났지요? 7절을 보세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여기서 중심에 계획하고 이것은 그가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공격적으로 귀인과 민장들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드러내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하거나 남몰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사실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밖으로 드러내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포들의 음성적인 행동을 밖으로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도 에베소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화를 낸다면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을 어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면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가 발견한 죄에 관해서는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죄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바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볼 때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말썽을 일으키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은혜죠. 뭐 은혜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말썽을 일으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썽이 아니라 상처를 아프지만 잘라낼 때는, 칼을 대야 할 때는 대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니까 그것이 고착화되어지고 그 습관화되어지고 그래도 되는가 보다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영적 운동은 대부분 조직된 교회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신중하게 다루면서 교회가 좀 더 힘있게 일어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포들의 죄를 밖으로 드러내며 아무도 그에게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5장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옳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오늘날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있죠. 참이 아픈 현실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방받는 것은 교회 행동 때문,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행위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을 훼방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